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빌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며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7장 2절은 6장의 사건으로부터 20년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뜻의 단어는 어근이 나하로서 신음하거나 몹시 슬퍼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사용된 미가서 2장 3,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 도다 하리니.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미가의 시대와 동일한 애통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완전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궤가 기란여아림에 들어간 지 20여 년이 되었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던 존재는 확실한 게 분명한데 임재하심은 없는 버림받은 것 같던 시간이었습니다. 4장부터 6장은 엘리의 시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가 죽은 시대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종교국가 이스라엘이 종교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정체성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어야만 했던 제사장의 아들들이 탐욕과 쾌락을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했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끝이 세 개인 갈고리로 고기를 건져 올렸고 취향에 맞는 고기를 먹기 위해 예배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모았고 여성들과 난잡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를 막아야만 했던 엘리는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지도자로서도 그리고 아버지로서도 실패합니다. 두 번이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부인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엘리의 요지부동을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했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의 이름을 아가봇,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며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의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목숨을 잃었고 셀 수 없는 가정에서 가장을 잃어버렸습니다. 뒤틀림의 시작은 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모두가 이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곳으로 나아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법궤가 없는 종교 장사는 끝났습니다. 예배가 중심축을 잃고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생계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비를 잃은 이스라엘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주전 1105년 정도에 태어났다고 알려진 사무엘은 사울이 세워지는 주전 1050년까지의 55년 정도를 오염과 죽음 그리고 침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의 기준이 민수기 8장 24절부터 25절까지 25세부터 50세까지로 제한함을 볼 때에 사무엘은 엘리가 죽고 사울이 세워지기 전에 20여 년간의 시간, 즉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역 시기 동안 이러한 이스라엘을 수습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수많은 가정들이 가장을 잃어버렸다면 사무엘은 이미 두 번이나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였던 엘가나는 사무엘을 원하지도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떤 상황과 마음에 있는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뭐가 그렇게 슬프냐,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며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관계를 조율해 주지도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여성이었던 한나가 직접 나서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의미인데 그 말을 뒤집어 말하자면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사무엘은 태어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였던 엘리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실패한 제사장이자 무관심한 아비였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도 소문을 통해 들을 정도로 관계에 거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자신의 선택과는 별개로 떠나보내야 했다면 두 번째 아버지는 사무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내려야만 했습니다. 소년이었던 사무엘에게 이것은 가혹한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함께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네, 16절은 엘리가 사무엘을 아들이다라고 부름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아들로 여겼고 사무엘은 엘리를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13절을 보면 엘리의 집이 영원토록 심판받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금하지 않았던 죄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소명의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들었던 사무엘은 금하지 않는 죄가 가장 심각하다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태라 해도 금하는 자가 있다면 희망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음에도 변하지 않았던 아버지,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이니 선하신 대로 할 것이라는 소위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좋게 되겠지라던 아비 엘리의 태도는 그가 결국 목이 꺾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평생 이 순간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한 번 더 설득했었더라면, 아비의 시체를 딛고 올라선 자로서 그는 남은 생을 13절에서 말하는 금하는 소리가 되어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18장에서 예언되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자신임을 증명받아야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TV나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줘서 고맙긴 하지만 법궤도 없는 이 마당에 그 말씀을 따른다고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겠느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며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의 삶이 어떠한지 본인 스스로가 답으로 모델로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이 20년 걸렸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무엘이 어떤 계기로 모든 이스라엘을 한순간에 한 번에 모았다면 사울이 사무엘상 11장 6절부터 8절까지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 소를 잡아 각을 떼고 전령들을 통하여 보냈다라는 식의 정확한 사건 기술이 되어 있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고 4장부터 7장까지 단 20년의 세월이라는 것만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자에 대한 거리감과 종교인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시대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주하며 그의 삶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고 동역자로 초청하는 과정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장 19절은 사무엘이 자라감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준비되지 못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어떤 과정과 고민을 거쳤을지 생각해 봅시다. 법궤가 없기에 이스라엘의 제사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에서 함께 제사를 준비해 오던 제2의 식구들이 대규모의 실직과 배고픔으로 굶어가는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의 삶에서 이루어지며 말씀에 의지한 이의 가족은 반드시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역사의 주인공이 아닌 변두리에서 일상을 보내고 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고비를 넘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무엇을 금해야 한다고 20년 동안 외쳤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3절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신들이라 번역된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의 신들이었습니다. 바알은 비바람을 관장하며 땅을 풍요롭게 해준다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신이었습니다. 아스다롯은 바알의 부인으로 전쟁과 사랑,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신들을 복수형으로 사용하며 이 신들이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집에 숨겨져 있음을 지적하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찾았고 섬겼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생각하며 하나님을 제안했습니다. 여호와는 광야에서 섬기는 신이고 가나안에서는 풍요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통한다는 것이었고 그 신들은 휴대하기도 다루기도 편했으며 다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논리로 서로를 설득했습니다. 오늘날 사회 구조와 현실 속에서 우리도 매한가지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지만 정착하고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리며 기경을 시작하면 이내 바알과 아스다롯을 집안에 숨겨두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매력적입니까? 풍요의 신으로서 내가 원할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전쟁의 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밟고 풍요의 신으로 그리고 다산의 신으로 마음대로 쾌락을 취하며 영향력을 확장시켜줍니다. 쾌락을 자극해 돈을 버는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종이 조각이나 컴퓨터 화면의 숫자일 뿐인 돈을 움켜쥐려고 헤매던 우리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것 무엇이겠습니까? 죽어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살아가면서는 가나안의 신을 따르는 삶. 변명하듯 이것이 최신 신앙, 통하는 신앙, 다른 모든 사람들이 믿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수의 의견이 절대적이지는 않음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그 많은 자로 살아갔다라는 사무엘의 사역은 실제로는 권하는 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금하라는 것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라는 요청입니다. 3절이 말하듯 소극적으로는 제거의 형태를 갖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는 전심을 다하는 것. 여호와께로 향한다는 것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등지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을 광야처럼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진정한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는 생을 목적지가 아닌 통로로 여기는 법이 필요했습니다.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과 만났을 때 부르심이 있었고 응답을 요청하셨습니다. 세 번이나 동일한 부르심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을 종으로 여긴다는 것은 주인의 음성에 인생을 걸겠다는 결단입니다. 부르심에 바른 응답을 드렸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시 그대로 전해야 될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엘리에게 말씀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던 자신은 목숨을 건졌고 말씀도 이어졌지만 무시하고 움직이지 않았던 엘리는 결국 죽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첫 번째 교훈은 어디로 가면 먹을 수 있고 어디로 가면 죽는지입니다. 맴매와 맘마, 안돼와 이리와, 사무엘의 소명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교훈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바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이긴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적합한 반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회개와 섬김이 적합한 반응이다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만물이 아멘으로 응답하여 창조되고 유지되듯 설교와 찬양, 묵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삶에서의 적용을 요청합니다. 아멘은 버림이자 섬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던 가정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은 것은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가 황금 송아지를 보고 분노했던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긴다는 십계명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유언으로 섬길 자를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신을 손에 쥐든지 아니면 신의 품에 들어가 안기든지 선택해야 될 때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4절은 사무엘의 20년 동안의 사역은 순간에 자극은 없었다 할지라도 결국 이스라엘 모두를 변화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어제의 만남과 다를 바 없이 막막한 오늘도 순간을 말씀에 합당한 반응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영원이라는 흐름에 잇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 미스바로 모이라고 청합니다. 미스바는 고대하다, 사모하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바라보다라는 의미의 동사 차파로부터 유래된 망대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북쪽 약 12km, 이스라엘 중앙 고도 784m 정도의 고원지대입니다. 여호수아 11장은 가나안 북방을 점령할 때에 북동쪽 경계가 미스바 골짜기였다라고 합니다. 하고 많은 장소 중에 왜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 미스바는 특별한 장소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사기 10장 6절부터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을 위해서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함께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적용하는 20여 년의 시간 동안 지금의 상황이 사사기 10장의 반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역사의 교훈을 따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사사기 11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기생의 아들로 가족에게 쫓겨나 불안당들과 함께 살았던 입다였지만 미스바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아비에게 버림받고 불량배로 살았던 사람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연약한 소년 가장으로 살아갔던 자신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승리의 추억이었지만 블레셋에게는 특별한 위험의 징후이기도 했습니다. 미스바에 백성들이 모이고 있다는 소식은 블레셋에게 큰 위협이 되었고 이는 결국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블레셋이 히타이트족을 통해 습득한 철 제련 기술로 철제 무기들을 망치로 때리며 준비하는 동안 사무엘은 오직 소망 하나만을 붙잡고 하늘을 두드리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모입니다. 사사기 20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와 내전을 치를 때에 미스바에 모인 병력 중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40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1장 8절은 사울의 부름을 따라 모인 병력이 이스라엘 자손 30만 명과 유다 자손 3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만에서 40만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였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술 우위를 갖추던 블레셋 군대를 대항해 자기 몸 하나 지키기도 버거워했던 농부들을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백성들이 그 땅으로 모였다라는 것은 자기 땅을 포기하고 전쟁터를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가장을 잃었던 피해자들에게 20년이 지나 다시 한번 전쟁을 위해 모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 등을 부탁해야 했고 가족을 하나님에게 맡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알지 못했던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라고 선언하고 다짐해야만 했습니다. 작은 도시에 빽빽이서 어깨를 부딪히며 배고픔과 갑갑함을 감수했습니다. 미스바는 소망 하나를 붙잡기 위해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가족의 미래까지도 걸겠다던 결단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소망의 전쟁터로 모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모으신 것은 새를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수에 숨어 자신을 숨기라는 것도 아니며 자기들끼리 두목을 정하기 위해 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욕망과 이기심으로 굴러가는 사회 구조 속에서 약탈당하며 덜덜 떨고 있던 몸을 이끌고 소망 하나를 힘입어 그 소망을 붙잡고 나가는 전쟁을 싸우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스바에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옆에 있는 이를 전우라 부르며 등을 맡기고 나 또한 목숨을 걸고 당신을 지키겠다라는 결의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배고픔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소망을 붙잡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 사역을 했는가였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기에 종교 행사에 익숙하고 지식 또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도에 무지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술 취함으로 착각했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알고 있음에도 여호와의 궤 있는 곳이 아닌 자기의 침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자녀들의 죄를 알았음에도 적당히 이야기했을 뿐이고 아무런 기도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무지했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며 간절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에게 기도는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오직 소망 하나만 붙잡고 나왔던 곳이 기도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소년 사무엘은 꺼지지 않는 등불을 의지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전에 누워 흑암과도 같은 자신의 삶을 밝혀줄 말씀을 고대합니다. 20년의 막막한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매일 마주치는 이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소망으로 응답하는 아멘의 자리, 바로 기도의 자리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5절에서 사무엘이 보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모였고 기도받으러 온 백성들은 기도를 들을 뿐 아니라 이제 기도에 동참합니다. 그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죄를 자복합니다. 긴장 속에 미스바로 모였던 수많은 장정들에게 물은 생명과 다름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물과 음식을 원하지 않습니까?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스바에 모인 모두는 물도 아니라 음식도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공급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깨끗해 하심 그리고 안아주심이라며 온몸으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물줄기 속에 한번 자신의 인생을 던지면 어떤 상황에도 기도를 찾게 됩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에서 모여 진군하는 블레셋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사무엘에게 쉬지 않고 부르짖어 줄 것을 간청합니다. 사무엘은 부르짖는 백성들의 얼굴 속에서 노예로서 모세와 아론을 고대하고 있었던 선대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부르짖은 마음 가운데 사사시대의 고통 속에 부르짖었던 선대의 마음 또한 느꼈을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블레셋이 진군한다는 상황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함으로 지금 대속물을 힘입어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많아 전부 알기는 어렵겠지만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므로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레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사무엘하 22장 14절은 우레소리가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레는 사람의 소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보여줍니다. 전쟁터에 나와 나팔을 불어대며 진군하는 블레셋 앞에서 그 블레셋을 향해 하나님은 우레를 통해 홀로 돌격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는 제압되었고 욕망으로 하나 된 군대는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사무엘은 블레셋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문과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웅성거림을 뒤로하고 온전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였다면 공격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을 텐데 평생 말씀으로 살아갔던 사무엘은 그 순간 말씀을 구합니다. 긴 기도의 시간 동안 그는 20년 동안 날마다 내가 마주쳤던 각 사람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셨는지 사례를 들며 오늘 또한 그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환경을 갈라 헤쳐 주시길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검을 붙잡고 투쟁의 삶으로 거친 반향을 일으키며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또한 사무엘은 기도 중에 이전의 패배를 기억했을 것이고 승리를 구했을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라는 단어는 4장 3절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무런 경외함 없이 종교적 형식만 갖추고 나가 패했던 4장의 전투,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죽음과 이로 인한 상실과 가장을 잃었던 고통을 사무엘은 20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하여 낱낱이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압이 잃은 상처를 승리로 되갚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시작점이 어디였는가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무엘상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과 무능력한 제사장 앞에서 홀로 하나님만 바라고 붙잡았던 여인의 기도가 대를 이어 사무엘의 고백이 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가 유년 시절 너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것이야. 너는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그리고 그 말하며 전해주었던 이 기도를 전수받았던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신과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싸워갈 수 있는 힘과 방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최고의 유산입니다. 응답을 목도한 이스라엘은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어 서툰 무기를 들고 성문을 나섭니다. 미스바에서 백갈 아래까지 서쪽으로 12km 정도의 공간을 내달리며 4분 5열된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복수합니다. 전투를 마치고 사무엘은 이빨이란 뜻의 센이라는 바위상 봉우리와 미스바 사이에, 미스바와 백갈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곳에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의 에벤에셀을 쌓았습니다. 야곱이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 부은 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의 베델로 삼았듯이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돌을 택하여 길갈에 쌓아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삼았듯이 하나의 기념물을 세워 이날의 교훈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은 미스바로부터 백갈까지의 지리적인 거리를 나타내는 것 이상입니다. 제가 4장 1절 후반절부터 2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5장 1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여기까지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그때의 상처와 수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바른 관계가 맺어져 가야만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한 이스라엘은 영토를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회복하게 됩니다. 이곳은 블레셋의 다섯 중심지 중 하나였을 뿐 아니라 여호수아가 남은 사명의 땅으로 지정했던 경계선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시작점에서 유다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지만 이내 다시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겼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이방인의 손에 끌려가도록 자신의 위엄을 굽히시면서 홀로 들어가 싸우셨던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맞닿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승리는 사명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던 곳에 들어가 자신 또한 싸워가야 할지 다시 한번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에벤에셀은 외부적인 전투 말고도 내부적인 전투에서도 평화를 얻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가나안 원주민들, 아모리 족속과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얻은 평화입니까? 기도 가운데 말씀을 아멘으로 반응하고 소망 하나만을 붙잡고 모여 말씀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본문은 다스린다는 표현을 6절, 15절, 16절과 17절에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을까요? 다스린다는 단어로 사용된 샤파트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달하고 적용하는 사사들의 정치를 의미합니다.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게 하는 왕적인 역할, 순회하며 말씀을 개개인의 삶에 적용해주는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언제든 찾아와 예배할 곳을 제단으로 마련해주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며 남은 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다스림은 지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다리가 되는 종으로서의 통치였습니다. 또한 정적들을 제거하고 홀로 권좌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날 동안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는 사울도 다윗도 있었습니다. 경쟁으로 얼룩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회복하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말씀의 통치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승리를 바라는 이유가 나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서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인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에벤에셀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와 사랑으로 적용되어져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뛰어난지 경쟁하고 밟는 것 아닌 서로가 서로를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종들의 다스림이 편만해질 때에 우리에게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평화는 방치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도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전투와 사울의 오해 속에서도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 땅을 기경해 열매를 기다리는 과정이 바로 사무엘을 통해 이루어졌던 평화의 모습이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시대, 하나님과의 간극이 존재하는 이 시대를 성경은 애통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각자의 욕망과 이기심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광야에 묶어두었을 뿐만 아니라 법궤라는 작은 상자에 가두고 자기 마음대로 들고 다니려고 했습니다. 결국 더 큰 욕망의 집단을 만나 패배했고 죽음과 상실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정들이 따라가야 될 아비의 등을 잃어버립니다. 20년 동안 묵묵히 마주치는 이의 삶 가운데 말씀을 전했고 삶에 적용시켰던, 나아가 스스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델로 살아갔던 사무엘은 지금 모두를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자를 손에 쥐고 살아가야 될지, 이제 절대자의 품에 안겨 살아가야 될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찾아 그 많은 소극적인 적용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전심을 다해야만 할 것이었습니다. 미스바는 기도의 자리이자 예배의 자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인 반응을 드리는 곳입니다. 부르심에 아멘으로 답하고 말씀을 전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근원입니다. 일상을 조각내야만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생업과 터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경외의 떨림 속에서 하나라고 부름받은 이들과 함께 어울려야만 했습니다.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태어난 소녀는 그렇게 선지자가 되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의 제사장으로 섭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모든 욕망의 논리를 흩어버릴 우레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승리의 이름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평화로웠고, 사무엘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 사무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스바로 모이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닿을 수 없는 간극을 보며 눈물 짓는 애통의 시대, 죄악으로 따라가야 할 가장의 등을 잃어버렸고 각자의 우상을 찾아 흔들리고 헤매던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도 하늘 아버지와 떨어지셨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잃었으며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교제의 통로마저 잃었던 적이 있으셨지요. 주님의 등을 따르며 그 품에 안겨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금하는 자로, 권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백성을 아멘의 자리에 무릎 꿇게 하시는 왕으로, 나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교훈하사 적용케 하시는 선지자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무릎 꿇는 곳은 어디라도 미스바가 되게 하시는 제사장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